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을 맡은 심현지입니다. 하얀 연기, 강한 중독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담배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담배가 몸에 좋지 않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된 건 안타깝게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정확히 1964년 1월에 미국 보건당국이 흡연의 유해성에 관한 보고서를 처음 발표했는데요. 담배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듣고도 담배를 끊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미국의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인 뉴욕은 미국에서도 담배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인데요. 안 그래도 높은 담뱃값을 더 올리겠다고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밝혔습니다. 현재 담배 한 갑에 10달러 50센트인 최저가격을 2달러 50센트 인상한 13달러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심장질환 관련 사망자 3명 중에 1명은 담배 때문에 죽는다면서 이 흡연율을 낮출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흡연이 이렇게 우리 건강을 해친다고 하니까 담뱃값을 떠나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금연에 동참하라고 의학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해시태그 준비되어 있고요. 기자들의 취재 속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기자수첩. 그리고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뉴스 풍경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미국의 역사를 드라마로 재밌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 VOA 이야기 미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해시태그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떠나간 연인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 기타 선율을 통해 더욱더 잘 전해진 그런 곡이죠. 더 폴리스가 부릅니다. Every Breath You Take.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페이스북 킬러.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그대로 중계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는데요. 범인은 올해 37살인 스티븐 스티븐슨이었습니다. 스티븐슨은 지난 16일 오후 2시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시내 한 길에서 알루미늄 깡통을 줍던 로버트 가드윈 시니어 씨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페이스북에 실시간으로 내보내면서 스티븐슨에게는 페이스북 킬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종의 묻지마 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묻지마 살인은 뚜렷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말하죠. 경찰도 스티븐슨의 범행 동기를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스티븐스가 페이스북을 통해 도박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던 것을 미뤄볼 때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슨은 가드윈 씨를 살해한 뒤 페이스북에 10명 이상을 살해했고 더 많은 사람을 해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스티븐슨에게 희생된 사람은 가드윈 씨 하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한 페이스북 킬러 스티븐슨은 동영상이 나간 뒤 경찰의 추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주 행각을 벌이다 펜실베니아주에서 사로잡히기 직전 자신의 차 안에서 결국 자살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안에서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 유해한 자료가 유포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빌 오라일리. 미국 폭스뉴스 방송을 대표하는 진행자인 빌 오라일리 씨가 뉴스 진행자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지난 19일 폭스뉴스 방송의 모 회사인 21세기 폭스사가 여러 주장을 철저히 검토한 뒤에 오라일리가 폭스뉴스에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오라일리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던 오라일리를 자리에서 끌어내린 건 바로 성추문이었는데요. 지난 1일 미국의 유력 신문인 뉴욕타임즈는 오라일리가 폭스뉴스 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와 함께 2002년부터 피해 여성 5명에게 소송을 내거나 발설하지 않는 대가로 총 1,30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보도하면서 파문이 시작된 겁니다. 빌 오라일리는 1996년 폭스에 들어가 뉴스 프로그램인 오라일리 팩터를 진행하면서 폭스 뉴스를 시청률 1위 방송으로 만드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2017년 초반에는 오라일리 팩터의 시청자 수가 평균 398만 명에 달했고요. 2015년에는 1억 7,800만 달러의 광고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과도 가까운 오라일리는 미국 내 보수파의 입 역할을 하면서 무소불위의 위세를 과시했지만 결국 성추문으로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오라일리는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에서 완전히 근거 없는 주장들로 다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기자들의 취재의 뒷얘기를 들어보는 기자 수첩 시간입니다. 이번 주 한반도 현안에 대한 심층 취재를 담당한 조은정 기자와 함께 다양한 취재 속 이야기 들어보실 텐데요. 먼저 이번 주 한반도 주요 소식 머릿기사로 알아보고 기자 수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자 보도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8일자 보도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할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최근 리아노보스티 등 러시아 매체와의 회견에서 북한 라진항 사업과 북한 노동자 수입 분야에서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일자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핵 전쟁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일본을 찾아가 핵무기나 재래식 무기 등 적의 어떠한 공격에도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자 보도입니다. 미국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과거와는 다른 조건에서 미국과 관여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현재 한반도 정세는 고도로 복잡하고 민감하고 위험하다며 유관 각국은 서로 자극하고 불 위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피해야 하며 모두 한반도 긴장 정세를 낮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의 연구개발 끝에 바다에서 북한의 지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함 유도탄 개발에 성공했고 내년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 좀 더 다양한 각도로 편안하게 얘기 나눠보는 시간, 기자수첩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인들은 안보 불감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돼도 한국인들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그럼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이 북한 위협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취재한 조은정 기자 함께 자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반도 4월 위기설이라는 표현이 요즘 들어 부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번 달 한반도의 안보 상황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여러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우선 4월 6일에서 7일 미국과 중국 정상 간 회담이 개최됐는데 그 정상회담 직전인 5일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그 미중 정상들이 북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는 와중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호주에서 한반도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한반도 위기설이 아주 크게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할 수 있다면 북한에 대해서도 폭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항공모함에서 북한 쪽으로 폭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토마호크를 사용해서 폭격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언론에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겹쳐서 한반도의 위기설이 계속 고조됐습니다.
네.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들, 전쟁 위기를 크게 느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 기사를 위해서 여러 명이랑 이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뭐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다른 나라 국가 사람이건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안보 불안감은 예전보다는 크게 고조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불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지적 충돌이나 또 북한이나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커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안보 위기 상황이 과거에도 계속 반복되기는 했었는데요. 올해가 예년에 비해 달라진 점이 특별히 있었나요? 있었다면 어떤 점이 그런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불안해한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왜 더 불안해하는가 그런 걸 물어봤더니 바뀌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바뀐 부분이 있는데, 바뀌지 않은 부분은 북한은 저희가 익히 봐왔던 그런 행동들인데, 바뀐 부분은 북한에 대응하는 미국의 그런 행동들이나 말이 크게 바뀌었다는 그런 점입니다. 심지어 제가 인터뷰한 미국인들조차도 가장 큰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고,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북한에 대해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불안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와일드 카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북한은 예측 불가능하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런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었는데, 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네. 북한만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미국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략적으로 모호한 그런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정말 폭격을 할지 어떻게 할지 그런 걸 모른다는 점이 그래서 또 미국의 행동을 북한이 오판해서 잘못 판단을 해서 북한이 또 먼저 도발할 수도 있고 이런 점들이 불확실성이 예전보다 크게 높아졌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인터뷰한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람들마다 이런 한반도 상황을 판단할 때 어떤 공통점 아니면 차이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연하게 나타나고 그랬나요?
네,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 방송하는 이제 기자들 두 분, 그리고 영어로 나레이션 하는 성우랑, 또 금융계에 있는 분 한 분, 또 영어 선생님 한 분, 또 가정주부, 이렇게 여섯 명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공통점이라고 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다 공통점인 것 같아요. 전쟁이 날 것 같진 않지만 예전보다 불안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방송 기자들이나 뭐 금융업계에 있는 그분은 또 직업상 또 뉴스를 많이 좋아하고 그런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까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뭐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한 뭐 그런 느낌이 날 정도로 이거에 대한 분석까지 예리하고 냉철하게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반면에 영어 선생님인 분은 이제 자기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대화는 아니고 또 주변 사람들이랑도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 이런 시사 현안에 대해서 또 한반도 위기를 포함해서 또 가정주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그냥 뉴스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 나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조은정 기자님께서는 이번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특별히 직업이나 나이나 뭐 성별에 대해 어떤 기준을 세우고 섭외를 하셨나요?
네, 제가 뭐 다른 기준은 없었고 좀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같은 직업군이나 같은 성향이나 뭐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면 똑같은 답변이 나오고 이거를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만 제가 신경을 좀 썼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14만 명인데요. 이 중에 2만 8천 명이 군인이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의 뭐 직업, 금융업계나 뭐 영어 선생님도 특히 많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로 한국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국인들 곁에서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런 미국인들이 벌써 11만 명 이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반도 긴장 고조에 대한 이 주제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특히 그 시리아 폭격 직후에 칼빈슨 항공모함이 이제 한반도로 다시 전개된다. 그 소식이 뉴스를 탔을 때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시리아 폭격 직후이고 하기 때문에 또 요즘 세상에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그런 사회 연결망 서비스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또 자기의 의견을 첨가하는 뭐 그런 형태로 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그런 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가장 흥미로운 의견은 무엇이었나요? 취재하시면서.
네, 비슷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조엘 레빈 씨라고 이제 금융계에서 일하시는 한 분이 좀 저는 되게 인상적인 그런 비교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스라엘계 미국인이라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직도 친척들이 이스라엘에 있고 본인이 어렸을 때 이제 여름방학 때 이스라엘 가서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한반도 상황을 이렇게 비교를 해주는데 너무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한반도는 정전이고 지난 60년 이상 교전이 없지 않았냐. 하지만 미사일이 막 쏘고 포탄이 쏘고 이스라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국이랑 달리 뭐 아이언돔 방어망이 실제로 미사일을 막아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진짜 전쟁이 터진다는 느낌도 있고 실제로 전쟁이 여러 번 터졌고 그곳에 비하면 한국 상황은 한반도 상황은 언어적인 수사는 있지만 실제 전투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얘기를 한 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네. 한국인들의 안보 불감증이 그런 이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인상적인 거는 한국인들 왜 안보 불감증이 있는가 이 부분을 물어봤을 때 그 커트 에이신이라는 그런 이제 기자 출신 기자가 이제 얘기한 거는 한국 사람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뭐 돈 벌고 대학도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뭐 경쟁도 있고 좋은 직장 가져야 되고 그런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경쟁심도 크고 힘들기 때문에 북한은 이 사람 표현으로는 포토샵을 해가지고 아예 도려냈다 그러더라고요. 사진에서. 아예 이거 안중에 없다는 그런 표현도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안보 긴장이 거듭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렇게 계속 머무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들 한국을 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 음식도 맛있고 그리고 그 한국이 너무 활기차고 다양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도 너무 좋고 자기들이 그 서울에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생활도 너무 재밌고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속 산다고 그러던데 뭐 사실 저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도 미국이 너무 좋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너무 매력이 있고 좋으니까 네. 계속 사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도 뭐 총기 사건도 있고 위험하죠. 근데 좋으니까 사는 겁니다.
네. 전쟁의 위험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생각. 오늘은 조은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풍경 순서 이어갈 텐데요. 매일 매 순간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산다면 노래 가사에서처럼 외롭지 않게 내 꿈들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1988년 서울 올림픽 주제가로 주목받았던 노래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들려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One Moment in Time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내 대학들의 북한 인권 관련 행사가 최근 부쩍 늘었습니다. 미 전역의 여러 대학에서 다양한 인권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생을 마감할 때마다 저는 그 사람들 자체가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빨리 죽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갔다가 북한 땅만 아닌 다른 곳에 태어나고픈 심정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고 아침마다 그 새 철창 너머에 그 야, 그 새가 또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탈북자 출신 화가 송벽 씨가 지난 10일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진행한 증언 내용입니다. 학생들은 송 씨의 그림과 증언에 충격을 받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벽 씨는 최근 2주 동안 미국 9개 주를 돌며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보다 앞선 3월 21일 미 중서부 시카고 미술대학교의 학생단체는 북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을 고발하기 위한 북한 인권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자와 북한 전문가, 탈북자 지원단체 대표 등의 강연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접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렸습니다.
To facilitate the escape of North Koreans and bring them to a safe country, usually South Korea or the U.S.
탈북자 출신으로 강연에 나선 미주 탈북민연대 그레이스 조 씨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함께 탈북자 구출과 정착 지원 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Powerhouse is we basically give them free housing, free food and everything they need.
미국 내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교육과 숙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민간 단체 애녹의 홍성환 대표도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돕기 위한 자신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북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모르스 단 교수는 강연에서 북한을 주민에 대한 범죄와 김시일과 우상화라는 두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There is no freedom of movement. You cannot cross the street in Pyongyang without permission. You cannot go from your village in North Korea without permission. You cannot leave North Korea without.
이날 포럼에서 강연자들은 학생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노력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시카고 미술대학교의 북한 인권 포럼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시카고의 명문 드폴 대학교 내 종교문화센터가 또 다른 주제의 북한 인권 포럼을 열었습니다.
She said that someone helped her. She doesn't know who. Someone took pity on her, gave her food, and she was able to restore herself well enough.
북한의 집단 학살. 더는 존재하지 않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란 주제로 열린 이 포럼은 북한 주민이 받는 종교 박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포럼에는 중국에서 탈북 여성과 탈북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 활동을 펴고 있는 기독교 비영리 단체 크로싱 보더스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 단체는 탈북자 자녀들의 교육과 의료 지원, 그리고 탈북 여성들을 인신매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포럼의 주제와 관련해 댄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탈북 후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I think once they leave North Korea, they're told, you know, North Korea is paradise on earth. This is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And when they go to China, they realize they've been lied to. And for the first time, they can watch TV and see pictures of Times Square and Seoul and Tokyo and London. And they realize, no, in fact, my country is one of the worst places to live. And I've been lied to, and Kim Il-sung is not a god.
독재 정권 아래 있던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만 가도 자신들이 속고 살았다는 걸 즉각 알게 되며 이후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지고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의 도움을 받게 되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시카고에 정착한 50대 탈북 남성 김마태 씨가 북한의 실상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탈북하게 된 동기는 그래서 북한에서 그 신분상 차별과 함께 제 그 앞날이 그 말하자면 제 자식과 함께 탈북했는데 자식의 미래가 걱정돼서 탈북하게 됐습니다.
The reason I left North Korea is because my status or my classification was not a very
시카고 미술대학과 드폴 대학에 이어 시카고 대학교에서도 오는 5월 25일 북한에서 오는 목소리들이란 제목의 인권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미 서부 주요 대학들도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행사를 잇따라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지난 6일 캘리포니아 주립 산타바바라 대학을 시작으로 버클리, 11일에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등 5개 대학의 한인 학생 모임과 탈북자 지원단체 링크가 마련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북한 실상 알기 사진전, 북한 장마당 물품 전시회, 북한의 여성과 아동인권 침해 비판 토크 콘서트 등이 열렸습니다. 이들 행사도 북한의 실상에 대한 이해와 미국 주류 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국 내 대학교 인권 단체들은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은 물론 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만 쏠려 있는 미국 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1일 드폴 대학과 시카고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북한 인권에 대해 강연한 북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모르스 단 교수는 이런 미국 내 대학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suffer하고 돌아가는 것이 tragedy고 million은 그냥 statistic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한 사람 testimony 듣는 것 통해서 그 wider issue를 그 더 많은 사람들이 겪는 거를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 교수는 한 사람의 죽음은 비극이고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라는 옛 소련 독재자 스탈린의 말을 역으로 인용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이 낮은 현재 상황에서 개개인의 작은 노력이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마지막 순서죠.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겠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행정부에 대한 논의가 끝난 다음 필라델피아 재원회의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각 주마다 훌륭한 사법 제도를 가지고 있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전국 체제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재헌의회 대표들은 사법부에 대한 내용을 표결에 붙였고요. 두 가지 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대표들은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토론과 함께 의회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큰 주가 작은 주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다면 작은 주들은 외국의 동맹을 찾아 나설 겁니다.
왜 작은 주들은 큰 주들이 대표권을 더 많이 가질 경우 그들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원과 하원에서 각 주가 몇 개의 의석을 배분받느냐의 문제는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았습니다. 결국 투표를 통해 대타협안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9부 필라델피아 재연회의.
대표들은 후보자와 유권자에 대해서도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뽑아서 구성화돼 후보가 되려면 나이가 25살 이상에 7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산 사람이어야 하고요. 선거가 실시될 당시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결정했고요.
상원 의원 후보는 30살 이상으로 9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산 사람이어야 하며 선거 당시 그 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자격을 정했고 임기는 6년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헌의회는 하원 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상원 의원은 주의회가 선출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는 헌법에도 명시돼 100년 이상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19년 제17차 헌법 수정조항 이후부터 상원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대한 토의가 1787년 여름 내내 계속되는 동안 일부 대표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헌법이 완성되면 과연 누가 헌법을 승인하고 비준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주의회가 할 것인지, 국민이 할 것인지, 대규모 회의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입니다. 새로운 정부 구성안 비준은 당연히 국민이 해야 합니다. 단지 입법기구에만 기반을 둔 체제와 국민의 기반을 둔 체제는 비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을 얘기할 때 일개 법률과 헌법과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에드먼드 랜돌프입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 준비된 문서를 주의회에서 검토하는 건 어떻습니까? 주의회는 여기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다음 전국 총회를 열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다양한 논의 끝에 대표들은 각 주별로 개최한 회의를 통해 국민이 비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재헌회의는 합의된 내용을 최종 문서로 만들어 서명하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놓았습니다.
재헌회의는 결정된 사항들을 문서로 만들기 위해서 대표 5명으로 형식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 5명 가운데 펜실베니아주의 구베니어 모리스는 최고의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형식위원회는 모리스에게 헌법을 문서로 만들 걸 요청했고요. 모리스는 재헌회의가 승인했던 23개 헌법 조항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7개 항으로 줄였습니다.
재헌회의에서 결정된 헌법조항은 7개 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조항은 국회의 권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는 상원과 하원의원에 출마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임기는 몇 년인지, 또 대표들을 선출하는 선거구민의 수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조항은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는 대통령 후보가 갖춰야 할 조건과 대통령 선출 방법이 담겨 있고, 세 번째 조항은 사법부의 기능에 대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개 조항은 정부 부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가운데 어느 한 부서라도 권력이 지나치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구베니어 모리스가 정리한 헌법 조항의 네 번째 항은 새로운 중앙정부 체제에서 각 주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항은 헌법 수정을 위한 제도를 담고 있고, 여섯 번째 항에는 헌법이 지상 최고의 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일곱 번째 항은 13개 주들 가운데 9개 주들이 승인하면 헌법은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7개 조항에 서문을 덧붙였고요. 대표들은 출신주와 자신의 서명을 남겼습니다.
5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형식위원회는 13개 주의 이름을 다 기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 주는 재헌회의에 대표조차 보내지 않았고,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들도 헌법에 서명하지 않거나 회의가 끝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대표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헌법에 찬성하는 대표들도 과연 어떤 주에서 이 헌법을 승인할 것인지 알 수 없었고, 과연 헌법이 국가 최고의 법으로 승인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베니어 모리스는 이 문제를 단 하나의 문장을 통해 해소했습니다. 구베니어 모리스는 서문을 우리 아메리카 합중국 국민은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국가의 주권은 각 주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었습니다. 서문에는 구속력이 더 강한 연방, 사법제도, 가정의 평화유지, 공동의 방위, 복지를 위한 노력, 또 우리 자신과 후손을 위한 자유의 축복을 이어가기 위해 헌법을 만든다고 헌법 제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1787년 9월 17일, 대표들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일부 수정 조항에 대해 논의한 다음 서명을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재연회의에서 결정한 헌법에 대해 미국인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습니다. 헌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연방주의자라고 불렀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연방주의자라고 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은 오프닝에서 흡연과 금연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미국의 공상과학 소설가로 알려진 커트 보니컷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흡연은 스트레스나 근심, 우울, 분노, 좌절, 외로움, 지루함 같은 부정적인 현상에 대처할 때 취하는 부정적인 반응이다. 우리 삶 속에 툭하면 찾아오는 이런 스트레스 같은 불청객들, 이제는 달콤하고 행복한 음악으로 떨쳐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 듣고만 있어도 왠지 웃음이 지어지는 그런 곡 골라봤어요. 블루베리 언덕에서 사랑하는 당신을 만났던 그 설렘을 노래한 패츠 도미노의 블루베리 힐 전해드리면서 생생라디오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심현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I found my thrill. On Blueberry Hill. On Blueberry Hill. When I found you, the moon stood still. On Blueberry Hill. It lingered until my dream came true. The wind in the willow played love's sweet melody, but all of the vows you made were never to be. Love's sweet melody.